석권자물의 다른 방략 강해기록 제42기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오늘은 속건제물에 관한 말씀을 상세히 보기로 합시다. 속건제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물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물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다섯 방면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제물이시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 그 제물은 다섯 방면을 나타냅니다. 이 다섯 방면을 갖추어야 완전합니다. 주님을 한 면으로만 예표한 것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다섯 방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제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속건 제물과 다른 네 제물과의 관계. 속건제는 다른 네 제물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깨달으려면 먼저 다른 네 제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제물을 하나하나 다 깨달을 때 속건제를 그리 높은 위치에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번제. 번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번제는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속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소제. 소제에는 피가 없습니다. 이 소제는 주님의 생활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매우 정결하였습니다. 밀가루는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은 매우 정결하면서도 온유했습니다. 이 소제는 그 중점이 주님의 완전하심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음을 예표합니다. 이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죄는 총체적인 죄,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고 속건제의 건은 우리가 매일매일 범한 죄, 곧 계산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속건제는 우리의 부분적인 죄, 곧 계산할 수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두 부분. 속건제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면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득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6장은 매일매일 사람 가운데 생활하며 득죄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사람에게 득죄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속건제의 중요성. 나는 속건제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의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성경 읽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 해서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믿은 즉시 구원받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많은 경우에 변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하고도 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기도에 자유함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가 매일매일 범한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기쁜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기쁨을 잃게 됩니까?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남에게 득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득죄할 때 당신 자신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득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간증하여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통을 유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통을 잃은 사람은 있어도 구원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에 열댓 번씩 교통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들이 벽장 속에서 사탕을 훔쳐 먹었거나 옷을 더럽게 했거나 나쁜 아이들과 같이 장난을 했다면 아버지가 부를 때 아들은 감히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자지간이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므로 마음이 두근두근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옷을 더럽게 했고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어찌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기가 두렵다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부자 사이의 교통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즉 생명의 관계는 결코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하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룰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죄를 제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는 우리로 교통을 갖게 합니다. 사람에게 득주한 방면에 관한 속건제. 속건제의 두 방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득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레위기 5장에 언급되어 있고 사람에게 득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득주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루는 제목은 사람에게 득주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레위기 6장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에 대해 언급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득죄하는 몇 가지 죄.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다음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득죄하여 범하는 죄를 하나님은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가 보기랍시다. 다음의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첫째는 무슨 죄, 둘째는 무슨 죄, 마지막은 무슨 죄, 도합 몇 가지라고 명세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 뒤에 나오는 죄는 사람에게 득죄했을 경우를 언급한 것인데 왜 여기에서 여호와께 범죄하되 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득죄한 것이 곧 하나님께 득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득죄한 것은 곧 하나님께 득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사람에게 득죄한 몇 가지 죄를 보기랍시다. 첫째, 사람의 위임을 받고 충성치 않은 것. 2절은 남의 물건을 맡은 사실을 부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합니다.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건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언젠가 푸조 위에 돌아갈 때 어떤 사람이 내 둘째 고모에게 망과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과라는 과일은 매우 상하기 쉬웠습니다. 나는 상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색깔이 변하고 상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다가는 썩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럴 바에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한 것 세 개를 골라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맡긴 일에서 신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 물건이 좋든 나쁘든 상하든 상하지 않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둘째 고모에게 전해주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사정을 둘째 고모에게 말하자니 좀 부끄럽고 하지 않자니 불이었습니다. 여하튼 후에 고모님께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50만 원을 맡겼다면 신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동전을 50개를 맡겼다면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사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속은 안 보더라도 봉투는 한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연히 본의 아니게 본 것은 상관없지만 남의 비밀을 일부러 캐내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실체적이고 친밀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처리받지 않은 죄가 있어 성경에 계시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이러한 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자유스러운 교통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당 잡은 일에 괴사를 행함. 2절은 전당 잡은 사실을 부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다룬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지금 다루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매에서 범죄했을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이란 말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가 다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스에 탄 모자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릴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700원만 차장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의 차비는 720원인데 700원만 지불한 것은 차장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비를 낸 사람이 성실치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서 얼렁뚱땅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거스름돈을 더 주었을 때 돌려주지 않았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사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손해가 조금 있지만 후에 남보다 더 발전이 있다는 것이 많은 형제들이 나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남과 거래할 때 만일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강도질입니다. 2절에 강도질 하거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질이나 남의 것을 차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력이나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이 곧 강도질입니다. 어떤 사람의 유언을 집행하는 일을 당신에게 맡겼을 경우 당신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유언대로 집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취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었고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만일 그 유언을 멋대로 고친다면 그것은 남의 재물을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무를 마치거나 세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면 그것은 곧 강도질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에게 득죄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왕 형제에게 득죄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더라도 하나님이 왕 형제를 대신하여 나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득죄하고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합니다. 넷째는 이웃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웃을 학대하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구약에서 언제나 남을 가리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이웃은 남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모가 자녀를, 선생들이 학생을,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학대합니까? 이렇게 이웃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엉뚱하게 행하거나 나날을 지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처리받아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서운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가 많습니다. 많은 어머니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를 압박합니다. 우리도 남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길에서 남을 학대하고 짐꾼과 다투고 아랫사람에게 심하게 대합니다. 이것들이 다 이웃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당신 집의 아랫사람이나 짐꾼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가 있고 부도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 같은 환경과 지위를 가졌습니까? 당신과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당신과 같은 환경이나 지위가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그들이 어찌 당신과 같이 이치를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학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불의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남의 잃은 물건을 얻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리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괴사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남의 잃은 것을 줍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남의 잃은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차에 탈 때 남이 괴사를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관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바에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입니다. 언젠가 전차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세다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동전을 밟았습니다. 동전을 잃은 사람은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돈 잃은 사람이 내린 후에야 그 사람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동전을 밟은 사람이 그 동전을 얻기 위해 두 정거장의 차비를 더 지불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남이 길에서 잃어버린 손수건이나 모자나 만년필이나 편지를 주어서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그 물건이 크든 작든 남의 물건을 주어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으면 그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리거나 그 물건을 그 지방에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여섯째는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3절에 거짓 맹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은 원문에서 윗문장과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윗문장과 이어서 말한다면 남의 물건을 주운 후 그 주인에게 붙들려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죽지 않았다. 만일 내가 주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주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말하여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죄를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교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남이 물을 때 자기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다른 말로 그 사실을 가리려 합니다. 둘째 원인은 상대방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어머니에게는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엄격한 선생에게는 반드시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고 엄격한 주인에게는 반드시 거짓말하는 종이 있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남이 잘못했을 경우 당신이 관대하다면 그에게 말로 권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채찍을 쥐고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원인은 곧 어떤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의 거짓말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이익을 취하고 돈을 벌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본래 거짓말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간호원이 병원에서 솜과 약을 자기 집에 조금씩 가져가려고 하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보고 무엇에 쓰려는가를 물으면 환자에게 쓰려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곧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공 물건을 거짓으로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이 무엇을 허락했거나 선물로 주거나 권위 있는 사람이 준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배정된 편지지와 편지 봉투와 연필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 용품들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방법.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범죄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4절에 이는 범죄하였고 허물이 있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범죄는 행위이고 허물은 하나님 앞에 죄과가 있는 것입니다. 죄과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의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빼앗은 것이나 늙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보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그 물건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물건은 어느 것도 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결치 않으면 사회가 정결치 않음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의 물건을 돌려주기를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관리들이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그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속죄죄와 속건제의 차이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죄는 돌이키고 회복함이고 속건제는 돌려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득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려줄 수 없고 사람에게 득죄했을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오직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득죄했을 때는 돌이킬 뿐 아니라 마땅히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에 신실치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에게 득죄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자유스럽지 않고 양심의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케스윅 총회는 187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메이어는 총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처리받아야 한다. 당신 집에 아직 갚지 않은 부채가 남아있다면 축복을 얻거나 부흥되기를 생각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몇만 원을 빚지고도 갚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메이어의 이란 말은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케스윅 우체국의 우편안이 다 팔렸습니다.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불의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고 남의 집을 불사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와 양심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가정생활 방식이 불의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를 억누르기 때문에 생명의 자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산이 불의에 의해 세워졌다면 지금 즉시 모든 것을 능력 있는 대로 돌려주고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남에게 몇백만 원의 빚이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구해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돈을 거의 다 쓰고 3, 40만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만일 당신에게 오늘 500만원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500만원이 있어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은 없어서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갚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양심에 송삼이 있다면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빈곤할지라도 양심을 평안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힘이 소멸될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5절은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5만 원을 빚졌을 때 6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지불한 만 원은 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득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금전이나 물건을 갚을 때는 언제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이 5분의 1은 손해받은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상할 때 조금 더 지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빚을 갚을 때 결코 원금만 보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금 더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왕 형제와 다투었다 합시다. 후에 내가 사과하기를 내가 당신과 다툰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다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자복했지만 이렇게 자복한 것은 본물을 돌려주고 깨끗하게 처리했을 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복할 때 조금 더 자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물을 돌려줄 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자복하는 한계를 더 넓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복할 때 남의 허물을 나무란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복할 때 다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남을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합니다. 5분의 5만 자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5분의 6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복할 때에는 자복의 한계를 더 넓히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상할 때 5절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는 말은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을 돌려주고 지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를 안 것이므로 성령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하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때 보상하면 됩니다. 만일 돌려주는 것을 지연한다면 두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양심의 소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만약 조금씩 없어진다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둘째는 양심의 참소가 갈수록 심하고 평안이 조금도 없으므로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도 계속 지연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 두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반드시 그와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얻었다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그 사람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만 자복하면 되고 사람에게 자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인하여 당신을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은 날에 곧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연기하면 할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힘 있을 때입니다. 속건제를 드림. 6절은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돌려주고 보상했지만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보상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자복함으로써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먼저 그 사람과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는 어떠하다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분명히 처리하였으니 주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과 그 일을 분명히 처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7절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자복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 예수의 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남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한편으로는 사람과 분명히 처리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해야 하나님이 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에게 철저히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복한다면 당신의 양심이 불안할 것이고 주님의 보혈이 능히 당신을 사하실 수 있음을 믿는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시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다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죄를 범한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될 것입니다.